자, 오늘은 사사기 1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신의 신앙은 내리막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맥수지탄, 우리 뜻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한탄한다. 우리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한탄한다. 요즘 흔히 우리가 쓸 때에는 정상에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들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이 맥수지탄이라는 말의 유래가 나온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옛 중국의 은나라의 주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주왕이 원래는 되게 영민했는데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쓰길 좋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서 호화로운 궁들을 막 짓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아주 지혜로운 그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그 은나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그 왕에게 충언을 올렸지만 그 왕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나라가 또 다른 중국의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 지혜로운 신하가 그 예전에 은나라의 도읍지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그 천하의 중심지였고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그 화려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서 보니까 웅장했던 그 궁궐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보리와 기장만이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신하가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면서 노래 하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맥수가라는 노래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맥수지탄, 보리 이삭을 보며 터트린 탄식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 황량한 모습만 바라보았을 때 이 정상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흔히 맥수지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우리가 곧 쓰고는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 바로 오늘 맥수지탄의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챕터 하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을 오늘 사사기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17장 6절 여러분 마지막에 읽으셨던 그 말씀 괜찮으시면 같이 한 번만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17장과 여러분 18장 이따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이 사사기의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별책부록처럼 사사기에 붙어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에훗이나 뭐 삼손이나 뭐 기드온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였는데 17장 이후에는 어떤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사들의 스토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한 평범한 가정의 스토리, 또 이따가 한 종교인의 스토리, 또 하나는 한 지파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들이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려가는지 우리는 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소리 없이 내리막길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내리막길을 향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향할 때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라빔을 만들고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추측해 볼 것은 되게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었던 은 1100개를 몰래 훔치 도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해 보겠지만 제사장 1년 사례비가 은 10개 남짓이었기 때문에 미가가 훔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을 막 저주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가 혹시 어머니가 하는 저주가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슬그머니 그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도둑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어머니가 도둑이 누구예요? 다름 아니 자기 아들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말을 바꿔서 그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 가운데 200개를 선택해서 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미가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본문의 단어들을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던 신당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 집이죠.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분명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무엇을 채우기 시작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손으로 흉내내어서 만들어서 에봇을 하나님의 집에 갖다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나오죠? 여러분, 드라빔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집안에서 복을 빌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집을 나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드라빔의 그 물건들을 그 하나님의 집안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을 채운 내용물이 정작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가가 그의 우상들을 세워갈 때에 그가 뭐 우상의 이름으로 또 미신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르긴 몰라도 헌금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헌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게 누구예요? 오직 레위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은 그 당시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만 드려야 했는데 그럼에도 미가는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종교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결국 자기 방식대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동일선상에서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룹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헌금이죠? 고르반을 드렸으면 내가 굳이 남은 돈으로 부모님한테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굳이 내가 효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 그만 아니냐라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만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7장 13절 괜찮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그 생각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야,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절하지 않겠어. 뭐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우리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점집에 가서 그런 것들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종교 행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인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 내가 정해놓은 답이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할 때가 우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간판 아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미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나의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바라보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향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두 번째는 내 유익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내 유익을 따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7절과 8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8절 아멘.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그 그룹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원하고 싶어 하죠.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이 조금 더 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군에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 갖고 계십니다. 뭐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 그 당시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물러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었고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오늘 여기 7절, 8절 쭉 읽다 보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 가야 좀 먹고 살만한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아니라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은 곳이 어디일까 발길을 옮기는 그런 인생을 오늘 레위인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본인이 먹고 살 만한 곳이 어디일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고민하며 움직이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에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우리 아까 나왔던 그 미가가 더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내가 1년에 은 10개를 주고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내가 의복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베이트 엘로힘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좀 일 좀 하시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스토리와 또 오늘 잠깐 보았던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봉독하셨던 사사기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이 9절 중간에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냐. 결국 이스라엘의 목회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신도도 할 것 없이 모든 그룹들이 신앙의 내리막을 걷고 그냥 자신의 유익에 따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6절을 우리 레위인과 그 평신도 사이에 넣어놓지 않았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레위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저 사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레위인의 발걸음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들,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점점 멀리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기면 내가 주위를 지키던 자리가 흔들리고 내가 삶의 자리가 바빠졌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그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처음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다짐은 어느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밀려서 하나님이 뒷자리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좀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그랬어요. 레위인이 뭐 대단한 배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도 그 은 10개가 조금 더 나아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 10개를 바라보고 걸었던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던 사명의 사람을 먹고 살 길을 따라 떠도는 그런 삭군 같은 목회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내가 더 깊은 친밀함을 구하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우리 삶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이웃의 영혼을 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얻어갈 것들로만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유익이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보다 앞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분명한 사명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은 10개가 그 사명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그는 사명의 사람에서 떠도는 삭군의 목회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보다 내가 내 이익이 우선시 될 때에 바로 그때가 내 신앙의 내리막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혹시나 내가 그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보이셨다면 그건 여러분 결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마다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내 유익보다 먼저의 자리로 놓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는 내 삶에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 삶의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자, 18장 말씀까지 좀 봐야 되는데요.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까지.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땅을 다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지파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찾기 위해서는 각 지파마다 수많은 피와 수많은 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이 단지파는 적들을 보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그 땅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것이 우리 아까 처음에 보았던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집에 이제 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좀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이 이야기한 대로 그 땅이 평온하고 안전합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땅을 향해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자, 단지파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가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가 가장 편하고 손쉬운가라는 그 판단 기준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싸워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만만한 땅을 향해서 차지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단지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헌신은 좀 부담스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세상에서 누릴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저는 이것이 바로 단지파가 걸어갔던 모습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뭐 SNS에 여러 가지 뭐 짧은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물고기 막 연어가 어떻게 해서 알을 낳으러 가는지에 그 영상이 우연치 않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연어는 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바다로 나아가서 살다가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뭐 그냥 거슬러 올라오나 보지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큰 폭포를 만나서 여러 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그 여러 번 올라가려는 그 시도 끝에 그 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힘들 것도 없고 위험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살을 따라서 편하게 있는 그러한 연어들,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연어들은 살아있는 연어가 아니라 곧 죽은 연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그러한 문장들을 제가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꼭 같다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것, 내가 편안함을 유지해서 생각하는 그 현상 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편안함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 우리에는 물살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라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합리적이라는 말, 또 현실적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의 유혹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단지파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편안함을 쫓아서 땅을 따라갔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 열왕기 또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 그들의 지파가 흡수합병이 되고 제일 중요한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신앙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고고 막 지파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파별로 하나하나씩 호명을 하는데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 가운데 편안함을 쫓다가 더 큰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또 여러분이 합리성만 쫓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냥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철병과 같은 정말 두려운 대적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라면 그곳이 내가 끝까지 있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이제 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가정으로 가시고 또 우리 잠시 일터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셨던 분들은 또다시 여러분 일터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이제 사람들 많은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정말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 내가 조금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지구촌의 공동체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원래 힘듭니다. 내려가는 일은 쉬울지라도 올라가는 길에는 땀도 날 것이고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플 거예요. 어쩌면 내일 아침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편안함의 유혹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은 힘든 삶을 살지라도 다시 정말 주님을 향해 반등하기를 결단하며 내리막을 벗어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